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희년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년은 우리가 이제 잘 알게 된 것처럼 일곱째 안식년이 일곱 번 돌아온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희년이 되면 땅과 집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노예가 해방되고 부채가 다 면제되었습니다. 이 50년째 해는 정해져 있는데 이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상복구되는 리셋 버튼과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서 각 지파별로 땅이 배분되었고 그 지파 안에서 이제 각 가문별로 땅이 배분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경제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않게 빚을 지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땅의 소유권이 아니라 이제 사용권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또 처음부터는 종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팔려서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경우가 50년이 되면 원상복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희망입니다. 희년까지만 기다리면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로 땅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남의 실수를 통해서 땅을 거의 거저받은 사람도 그 땅을 다시 내놓아야 합니다. 땅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제 이 땅이 희년까지 몇 년 남았는지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사고 팔 때에 희년을 기준으로 땅의 가치를 이제 정확하게 매겨야 합니다.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땅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희년이 몇 년 안 남았으면 이제 그만큼 땅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땅의 생산력에 곱하기 희년에 남은 횟수를 곱해서 이제 토지의 매매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비싸게 팔려고 하거나 토지를 또 싸게 살려고 형제를 속이면 안 됩니다. 속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주시는 겁니다.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17절에 다시 강조하는데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쉽게 속이면서 하나님은 내가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안 맞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형제 자매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대하는 것, 정직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데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정직하게 대하는지를 주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나가야 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삶의 예배, 삶의 제사인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원상복구되는데, 그러니까 그날까지 이제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삶에서 계속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이 희년을 기준으로 공동체의 삶 전체가 새롭게 회복되고 또 한번 새롭게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가꾸어가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역사가 신약과 연결되어 있을 때 구원사적으로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 의미와 목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 그 기록이 없이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네. 구약에 예언하신 분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이 나를 향한 것이었다라고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의 모습, 그 의미를 구약 성경을 통해 확인해 주십니다. 때로는 직접 확인해 주시고 또 많은 경우에 신약의 저자들이 추적하여 이것이 바로 그 모습이다라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면 그 사복음서의 그 대상에 따라서 또 그 복음서의 기록 목적에 따라서 시작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고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좀 특별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부분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뭐 공통적으로 기록해주는 것은 이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고 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그 부분 정도에 뭐가 나오냐 하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강론하시는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이사야서의 두루마리 성경을 받으셔서 그 부분을 이렇게 굴려서 찾으신 다음에 이렇게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부분의 시작 부분인데 그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시게 될 그 사역과 또 펼쳐질 시대에 대한 그런 예언적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그 메시아의 사역을 지금 자신에게 적용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몇 장면 나오죠?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을 일부러 그렇게 기록해 준 것은 그 외에도 다른 많은 병들을 고치셨지만 그 맹인이 눈 뜨는 장면은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맹인이 눈 뜨는 것을 볼 때 아 이사야 61장에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뜬다 그랬지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고 기자들도 그것을 기록해 준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특별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의 해가 뭘까요? 이것이 주빌리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 희년을 성취하시러 오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많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뭐 사탄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예수님 여러 가지 그 목적들을 그때마다 강조점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이곳에서 표현하는 것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분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희년의 그 사상을 또 레위기에 기록된 희년의 그 의미를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리셋 버튼이 눌러지는 거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Born again 되는 거죠.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희년의 은혜를 입어서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희년 사상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하고 실천하고 증명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리셋시켜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불의한 자들이 주의 의로우심을 덧입어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희년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희년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삼터와 일터에서 감당해야 할 행동의 여러 가지 수칙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첫날 깨닫게 된 것은 거룩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은 디테일이라는 거죠. 아주 디테일하게. 그래서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거룩의 모습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부가 해야 할 거룩, 학생이 해야 할 거룩, 자신의 일터에서 해야 할 거룩의 구체적인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성실하게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디테일이 거룩이라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어제 생각해보고 적용을 해보는데 첫째는 겸손한 것입니다. 참 많이 듣는 말인데 끊임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희년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내 땅이 원래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땅의 주인은 다 하나님께 그 소유권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잠시 맡아 사용하는 사용권이 있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주인께 다 돌려드려야 하고 주인께서 다 결산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청지기처럼 행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캐릭터는 겸손함이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크리스천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동그란 네모처럼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크리스천은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함으로 자신의 모든 자원을 하나님과 영혼들이 또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좀 용어가 그런데 갑질을 금지한다 이런 것을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 달갑지 않은 표현이긴 합니다만 한자에 그거 있잖아요. 그 뭐 십간이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뭐 그 중에서 법적인 계약서를 쓸 때 뭐 갑과 을이라고 이렇게 계약서를 쓰면서 이제 갑을 관계라는 말이 이제 유래가 되었는데 갑을 관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갑을 관계를 앞으로 없애자 그런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갑을 관계는 없을 수 없으나 왜냐하면 계약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반대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치를 오용하고 남용해서 오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위 갑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슈퍼 갑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밑에서 갑질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공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역할상 갑의 위치를 자주 이렇게 역할하셔야 되는 분들은 거룩한 갑의 위치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을의 위치에서 또 섭섭하거나 부당한 그런 경험들 하게 된다면 희년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희년의 제도를 배우면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만끽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을 잘 수행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 청지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희년을, 영적인 그 회복을 잘 누리고 잘 살아내고 또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와 또 예배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셔서 죽게 된 자들이 살아나고 또 모든 억눌린 자들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그 주빌리 그 희년 안에 살아가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청지기처럼 살아가며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